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기쁨,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평안에 대해서 피스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강,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어근이, 뿌리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는 연합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의 뿌리는, 이 단어의 뿌리는 완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에이레네가 만나는 이 평강의 의미는 잠깐의 화합이 아닙니다. 연합되는 것이 완성된다는 의미의 샬롬입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중요하게 산상순의 팔복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피스메이커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만 이 평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고요. 저도 오늘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을 마구 섞어서 사용할 텐데 한 단어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평안이구나. 이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평강의 주인이 누구인가? 평강은 내가 얻는 것일까? 누가 주는 것일까? 내가 평강을 좌우할 수 있는가? 누가 주셔야 하는 것인가? 평강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평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에 잘 정리해야 될 거 있는데 상황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을 정의해야만 평안을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 평안이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늘 공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평강의 주인께서 오늘도 평강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강의 출처, 평강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강을 우리 얻겠습니까? 샬롬이라는 평강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뭔가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이 샬롬은 어디에 와야 하는가? 이 어디에 보여져야 하는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평안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정되는 것, 미래가 보장되는 것, 이런 평안을 원하잖아요.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감리교회 이제 4대 목회자로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교단을 떠나라, 모든 공부를 중단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혀 저는 그런 제 체질이 이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적인 것이 맞지 않지만 너무 뜻밖의 일을 말씀하셔서 그런 마음을 기도 중에 주셔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단도 떠나고 학교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제 마음에 평안을 깨뜨렸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 불허 뭐 이렇게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하고 해야죠. 두려움이 이제 평안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저에게 유익을 준 것이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보고 나니, 개척을 해보고 나니, 두려움이 유익이 준 것은 뭐냐면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돕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덤벼들었던 78명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때로는 사람이 의지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의지될 때마다 제가 싸워왔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평화가 뭘까? 이런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여시면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인간의 평안이 가장 먼저 깨졌던 그 장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입니다.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평안이 처절하게 깨집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화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평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는 그 평화를 깨뜨렸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죄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담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12절 볼까요? 에베소 2장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없는 이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둘로 담으로 막혀있던 진노의 담으로 막혀있던 하나님의 심판의 담으로 막혀있던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 담을 무너뜨려서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다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기초적 질문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넘어오면 그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알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모든 투자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죽음의 대상이었다. 죽어가고 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 심판을 당할 자이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거기 살려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화평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내실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임당하게 하신 후에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복음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는 잠깐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가 미안해 미안해 그러고 또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정치적 협약을 해서 평화를 맺지만 이것은 진짜 샬롬이 아닙니다. 정치적 협약, 잠깐의 평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자꾸 깨뜨리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는 템포러리가 아닙니다. 임시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해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평안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시작돼야 합니다. 이 샬롬이 와야만 다른 평화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다음 하늘 곡조가 언제 날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절로 가볼까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신 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동이 쳐도 주님이신 이 평화는 깊이 묻혀 있는 보배와 같다. 그 다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신 영원한 평화는 그 아무도 가져갈 자 없으리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니 반주 어디 갔어? 잠깐만요. 살살 치고 있어야 했죠. 불러. 잠깐 부르게. 작게. 가사 좀 읽고요. 네. 내 영혼의 평화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과 내가 회복이 되니까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주님으로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제 한국말 가사를 보겠는데요. 후렴 평화 찬양팀 나와보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만 다 같이 부르는데 여러분을 근심시키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때문에 평강으로 바뀌길 바라고. 그리고 후렴은요 한글 부르고 영어를 부를 거예요. 영어 후렴을 잠깐 볼게요. 평화 평화로다 보여주세요.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The Father above.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4절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평안의 기초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안을 깨뜨리는 일을 종종 행합니다. 내 안의 문제로 내 밖의 문제로 이 평안에 깨어진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내 안의 평안이 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 안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평안이 깨어질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과 의로움을 사랑하는데 23절 내 육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정욕이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죄짓게 하는 나를 본다.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샬롬이 없는 거예요. 언제요?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평화를 깨뜨릴 때가 언제냐? 내가 죄를 행할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넘어지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말 안 하고 평안한 척 보이지만 속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아봐요. 벌벌 떨립니다. 3억을 받아봐요. 3억이 주는 평안보다 죄가 주는 불안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밀이 많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모르는 비밀을 가진 남편은 평안이 없어요. 남편이 모르는 비밀을 가진 아내들은 평안이 없어요. 죄는 평안을 깨뜨려요. 처절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살아보지 못했던 삶. 말씀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해봐라. 그리하면 육체가 저지르는 죄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17절에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내 육체의 소욕, 죄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른 일을 하고 싶어하고 성령님은 내 죄의 sinful nature, 이 죄의 육신의 소욕을 하지 말라고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은 하나가 되는 건데 죄와 성령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나를 자꾸 던지면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이유 없이 평안해요. 이 평안을 주님은 주고 싶으신 거죠.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지만 구원은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인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일어났지만 내가 깨뜨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랬잖아요. 이미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라 그랬죠. 회개는 순종의 한 라인에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우리 육체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뒤에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수많은 예들을 소개해요. 뭐라고 했냐?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다투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단,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죄에서 수많은 하나님 거스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서, 나 안에서. 그렇다면 평안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연합해야 되지만 죄와 주님은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죽어야만 오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오느냐? 성령이 통치하실 때만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순종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유 없이 평안해요. 뜻밖의 평안한 거예요. 요동을 치는데 평안한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평안할지어다. 이런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평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내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홀로 된 여성, 과부로 표현된 이 여성들을 돕는 문제로 어떤 과부들을 도울까 갈등이 생깁니다. 분쟁은 평강을 깨뜨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행 가기 위해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라는 1차 전도행 때 나고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것인가 가지고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정도도 다퉜으니 우리도 다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면 큰 오해의 미신입니다. 바울도 다쳤어? 오, 나는 그저 뭐 매일 다투어야지 뭐. 성경은 다투라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같은 헌신된 자들도 연약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와 물론 다 화해하고 그를 평생의 동역자로 품습니다. 이 다툼의 중요한 내용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는 진리에 대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방법론에 대한 다툼입니다. 한 사람만 양보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과부들을 도와야 되느냐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다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이걸 갖고 다툰 게 아닙니다. 교회 분쟁의 99.9%는 방법론의 다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을 평화로 바꾼 겁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마가를 품었습니다. 저는 상상이 돼요. 바울이 마가에게 야 진짜 미안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그는 마가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분쟁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죄는 내가 중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교만과 함께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다 진리하는 걸 껴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셨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심하게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갈라질 수 있다. 진리 때문에. 거기에든 양보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방법론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교회론에 대한 나눔을 가질 때 서양교회를 연구해보니까 서양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싸우는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들만. 서양교회가 모자걸이 있잖아요. 뒤에. 그걸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갖고 갈라진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카펫 색깔을 블루로 할 거냐 퍼플로 할 거냐 놓고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질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싸워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중심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분쟁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뒤집혀지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정치적 협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강은 나는 이 색깔이 좋아, 나는 저 색깔이 좋은 사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껴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걸어서 북쪽, 남쪽, 서쪽 문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통해 오십니까? 자, 북쪽으로 오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남쪽으로 오시는 분, 서쪽으로 오시는 분, 여러분 다 자기 문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 문이 제일 좋아. 그걸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북쪽 문으로 들어왔든 서쪽 문으로 들어왔든 남쪽 문으로 왔든 여러분 예배 오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평안해지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수고와 노력과 정말 영적 전쟁을 치는 우리들이 어느 문을 택해 들으냐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가대 문을 통해 들어오든 정문을 들어오든 화장실에 딱 옆문으로 들어오든 예배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껴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개척을 이렇게 할 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끝난 한 젊은 부부가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제가 있는데 막 엉엉 울면서 찾아왔어요. 왜냐 했더니 자기는 갈 생각이 전혀 없대요. 분리개척교로. 근데 기도한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대.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에 다시는 못 오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자매인데 딸 같긴 하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실컷 울으라 그랬으니까. 실컷 울어라. 다시는 금요봉에 못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운다면 얼마든지 울어라. 우리가 헤어질 때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울고 가야지. 의견이 다를 때 자기 몸을 던져서 화해시켜주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담을 다 같이 헐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평강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척할 당시에 비전센터를 뉘했음도 없고 학교 강당을 메시가 기장을 빌렸잖아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 큰 강당을 빌리냐고. 한 달 뒤에 그분은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개척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더블 체크를 하라고 기도 제목이 주셨는데 극장을 빌릴 수 있으면 개척을 하라는 사인 중에 하나로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빌릴 수 있대요. 빌린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진짜.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진짜. 한 달만 드리고도 끝나도 괜찮다. 나는 극장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이셨다. 꿈에 보이셨는데 이 강당하고 똑같아요. 그때 메스 극장에서 예배 왜 강당을 빌리냐고 했던 그분은 개척 1등공 신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도 고마울 뿐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오니까.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돼도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돼야 되니까. 목회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 중에 하나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목사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중심에서만 안 됩니다. 주님만이 중심이셔야 합니다. 헌다고지 목사님이라는 일본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한 달씩 교환 목회를 하셨어요. 그 헌다고지 목사님은 일본 목회자들의 스승입니다.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 오셨어요. 한 달 동안 첫 설교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인데 이분이 처음 했던 설교 전에 했던 말씀이 갑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일본말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껴안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을 껴안은 거예요. 평강은 타협이 아니에요. 정치적 타협이. 내가 중심이 돼서 수없이 떠들고 다녔던 말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평강의 열매는 내가 중심될 때 안 맺혀요. 그 사람 평생 괴로워요. 내면이 끓어요. 분노가 가득 차요. 근데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요.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평강을 누리기 어려워요. 마지막 평강이 깨어진 것은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 고난, 풍랑이 우리 집에 덤벼들 때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병도 걸리고 심각한 병도 걸리고 큰 문제의 파도가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뭐 배가 잠기되니까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만 평안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치? 이분은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깨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상징적으로 파도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이 지금 정말 풍랑 만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리고 바람을 책망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뭘 가르쳐주기 원하시는가? 배는 바다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배는 배 역할을 더 이상 못합니다. 이 풍랑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풍랑이 크면.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흔들리면. 주님이 가르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배답지 못할 때, 배 역할을 못할 때, 그 배에 주님이 계시면 배가 된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 배는 주님이 계셔야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풍랑은 언제나 라랍니다. 질문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행팀 올라와도 되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이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고. 4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 뭐가 없다고요? 평강은 믿음과 관계된 거예요. 다시요. 평강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다 흔들려요. 풍랑의 바다는 선물이에요. 평안할 수 없게 만드세요. 그때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배가 아니구나. 배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구나. 상황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평안을 주는 거야. 광야는 선물입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무게가, 근수가 나가야 돼요. 제가 목회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모세가 다리를 후두루 떨고 있으면 누가 건너가겠냐, 여기를. 모세가 벌벌 떠는데 누가 그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겠냐. 목사는 죽을지라도 그 앞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거 아니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배가 아니다. 바다도 아니다. 주님이다. 이제 우리 찬양님이 찬양을 하나 한 곡 해줄 텐데, 모르는 분은 듣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따라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 평강이 맙니다. 여러분, 믿음에 무게가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실 것은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져서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따라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오세요. 신방 오신다니까요. 찬양을 다 같이 또 듣고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찢어주심으로 모든 담을 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면의 평안이 깨지고 사랑과의 갈등을 일으켜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고난과 풍랑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풍랑일 때 그 바다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배가 평안의 도구가 아니구나. 바다가 잔잔해진 것만이 평안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에 평안이 있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평안으로 풍랑의 바다를 이번 주간도 잘 헤쳐나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중심에 올라가는 죄악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 맺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랑과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선물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평강의 열매가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